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수험생과 증시의 투자자들께 식구를 빌려 응원을 전합니다. 간밤 뉴욕장은 분주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가시권으로 들어와선데 오늘 오전 미국 하원도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셧다운은 곧 종료되죠. 12월 금리 인하를 둘러싼 미국 연준 의견이 완전히 둘로 나뉘면서 나스닥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런데요, 행굼이 끝나지 않은 설거지처럼 인공지능 거품론 여전히 미끄러운데 AMD 8% 오를 때 오라클 팔란티어는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아이폰의 제조사 폭스콘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인공지능 거품론 좀 멋쩍지 않나요? AI 서버랙 수요가 폭발해서 이제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킹 매출이 아이폰 생산 매출을 초월합니다. 이거 인공지능 거품 맞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들으셨습니다. 민정님 오프닝 곡 감사합니다. 아이가 시험치고 있지만 괜히 힘이 나는 노래네요. 수학 시간일 텐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풀어주렴. 엄마가 기도할게. 이모도 기도할게. 이모가 지난주 주말에 가서 불공 드렸거든. 주변에 수험생이 많아. 그래서 종류별로 불공 다 그 과목에 맞춰서 한 번씩 드리고 왔어요. 수학이 약한 아이는 수학 시간 대박을 기원하고 언어가 어려운 친구는 언어 시간 대박 기원하고 초를 한 열댓 개 키고 온 것 같거든요. 근데 불공도 보니까 이 과목별로 어려운 과목은 길게 드리더라고요. 지금 기도하는 분들, 교회에 모인 분들 뭐 많으실 텐데 엄마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로 실어 나른 아빠들도 얼마나 고생하셨게요. 9948님, 고3 아들 일주일 내내 학원에 도시락 나르느라 고생했어요. 아유, 오늘 새벽부터 제가 갑자기 몸살기가 와서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도 마지막 점심 도시락 전복죽 만들었습니다. 제가 긴장했나 봐요. 아무쪼록 끝까지 무사히 잘 치르고 돌아오길 빌어야겠습니다. 우리 김수현님도 수험생 도시락 쌌다 이렇게 전해주시네요.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에이, 수는 그까이 거 모두가 초면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쫄지 말고 잘하고 오자고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교라 고릴라 보라 있는데 오늘 환율이 좀 걱정이네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4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최고치가 1,480원으로 상단을 봤는데 7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한번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간밤에 연준에서 이사들의 아주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금리 지금 내려야 되나? 연준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라 이런 영향도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뉴진스 전원이 돌아온다고 해서 하이브 3분기에 어닝 쇼크였는데 오늘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국내외 증시 보고요.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 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IT 언박싱 문을 여는데 55만 수험생이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이 시간, 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선배님들, 성적 좋은 학교 다니는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상위권 대학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부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대요. 이게 재시험도 있고 정학도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수험명이 챗GPT인데 챗GPT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로봇. 최근에 미국 로봇 1X가 내년부터 499달러 한 달에요. 우리도 한 70만 원이면 가정런 로봇 하나 놔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한대요. 수능 날인 오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일자리. 요거 흥미로운데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미국 증시는 AMD가 마진 상향 소식에 급등하면서 이 AI 산업의 확산기대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AI 버블 우려 속에서 AMD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까지는 온기가 퍼지를 못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AI 버블의 재무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밸류를 가진 종목으로 평가되는 팔란티어 역시나 마이너스 한 3.5% 정도 하락하면서 AMD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이 다시 자산 매입을 시작할 시점이 머지않았다라고 시사하자 연준 유동성 공격 기대에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에서 셧다운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제 지표들이 뭐 영원히 미공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좀 하는 등 좀 불안 요인도 상존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셧다운 해소는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이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세론처럼 오히려 이야기 이후에는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실제 지출돼야 되는 자금들이 지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셧다운 때문에 재무부 현금 계정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이 시작되면서 경제 지표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뭐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아마 저는 조금 더 기대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호재를 이미 선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실물 지표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 실제 데이터들, 이제 뭐 물가라든지 고용 데이터가 뭐 백악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영원히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3주, 뭐 FOMC까지 한 3주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연준은 어떤 특정 경제 데이터 없이 금리 결정이라는 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근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방정부가 꽤 오래 문을 닫았으면 100만 명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그동안 돈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연말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고용했어야 하는 판매직 직원들도 잡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금리 내리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 굉장히 극심한 의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연준 내부 사정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타마라우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기사를 또 하나 썼는데 이 제롬 파월 체제 출범 이후에 가장 깊게 서로가 갈라진 상태라고 평가를 했고 인플레 재점화 위험을 중시하는 매파와 고용시장 둔화를 두려워하는 비둘기파 간의 대립 의견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시로 든 게 뭐 10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주장한 의견이 있는 반면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뭐 마이런 이사 같은 위원이 동시에 나올 정도로 의견 격차가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 언급한 핵심 데이터가 부재하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과 물가 관련 공식 정보 지표가 중단되면 위원들은 각기 다른 근거,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증거 위주로 상반된 주장을 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여전히 시장은 60% 이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지만 한 달 전에 90% 대비 지난주 60% 중반 대비는 소폭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이유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준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리스크의 크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결했을 때의 리스크, 네. 인하했을 때의 리스크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동결했을 때는 둔화되고 있는 고용 및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고요. 인하했을 때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정도라고 크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두 문제가 다 리스크겠지만 상대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서 이 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위험은 좀 제한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기 둔화 및 고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시킬 리스크의 크기를 좀 더 보수적으로 크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 대응은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한 우리 시장 지금 지수 짧게 볼까요?
네, 이 미국의 셧다운 해소 기대 속에 양대 지수가 사실 모두 상승하다가 지금은 코스피가 음전하는 상황이고요. 이 환율이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심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일 이슈가 있었던 이 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절대적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의 수혜를 입는 뭐 예를 들면 음식류라든지 조선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 고점이 지난 환율 고점이 1487원인데 오늘 1475 5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순식간에 1368원까지 하락하는 등 환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모았습니다. 일타 경제 이슈.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그 코스피 급등과 비트 논란이 겹치면서 네. 아이고 괜찮은 거야 걱정들이 많은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건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열었거든요. 근데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월 4조 원 증가해서 10월에는 1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신용대출도 9월 감소했다가 10월 1조 원가량 증가한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대출이 좀 늘긴 했지만 구조적인 위험 확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코스피 급등으로 B2 성격의 자금 유입이 재차 관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인 개별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 방식에는 좀 방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체될까 봐 일단 응원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최은혜님 우리 아이, 정은미님 우리 아들. 파이팅입니다. 지금 수능 열심히 보고 있대요. 그리고 저는 수능 안 보는데 다음 주에 취업 준비하는 고3 취준생입니다. 성낙준님 파이팅 하십시오. 세 분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 이런저런 질문이 참 많았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규제 논란, 통계 신뢰성 문제, 또 금융위 금감원 간의 정책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분이 기획재정부에서 맞습니다. 이 거시경제 담당했던 통이잖아요. 네. 통계통. 이분 입장은 뭐예요?
이 위원장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반응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급지 신고가 흐름에 대해서도 대책 발표 후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은 만큼 추이를 좀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지역 조정을 위해 특정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와 룰에 따른 발표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고요. 뭐 일각에서 나오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는 불편을 느끼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에게는 송구하다라고 라고 밝혔지만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차에 대해선 이견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금감원장과 계속 통화하고 만나는 등 협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모험 자본 확대,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정부가 돈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보는 로드맵은 어떤 거예요?
네,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자본 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평가했고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고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산적 금융이 금융권의 중요한 화두인데요.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 분야에는 AI와 반도체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끔 시장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맞습니다. 네. 아주 논쟁적인 발언을 하시곤 하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왜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 봤더니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진앙지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꺾이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고채 3년물이 어제 하루 만에 0.092%포인트 올라서 2.923%를 기록했고요. 국고채 5년물도 비슷한 폭으로 뛰었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3년물, 5년물이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끝나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발언이 시장 심리를 좀 바꾼 건데요. 이 총재가 금리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장 전망률 상향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이 총재의 이 발언을 금리나 종료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요. 또 총재가 1470원이 넘은 환율을 지적하면서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라는 점도 금리 동결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환율 위험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너무 뛰니까 부총재가 좀 수습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지금 국고채 금리도 뛰고 환율이 뛴다. 이중압력, 이 배경을 뭐라고 봤어요?
네, 사실 시장금리 상승은 좀 단기적인 요인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데요.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거를 선반영, 그러니까 미리 반영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가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돈이 나가고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는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환율 흐름이 겹치면서 인하 종료 전망이 좀 확산된 겁니다. 여기에 뭐 환율이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방향 잡기도 어려워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하느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ETF 얘기 좀 해볼까요? 대통령과 금감원장이 투자한 ETF에 개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ETF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까?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한 규모만 2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게 순매도 기간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인데요. 지금 상승장 흐름과 조금 정면으로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장을 떠난 것처럼 보인 현상은 이게 실제 투자 행태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착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이 개별 종목 대신 ETF를 적극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인의 ETF 순매수액이 27조 9,8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보다 8조 원 이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겁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43거래일 연속으로 ETF를 순매수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 매수는 사실 기관이나 기타 투자자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이 시장을 팔고 떠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ETF를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더 깊게 참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종목 안 사고 ETF를 사면 ETF는 보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네.
운용 보수를 따로 내야 되는데 굳이 그걸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시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오른 개별 종목에 뒤늦게 진입하기를 사실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위치에서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 지수 전체를 사는 ETF가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시장에 어디든 들어가야 한다라는 좀 주변의 심리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올해 정책 요인도 좀 ETF 흐름을 강화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지수 ETF를 좀 공개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맛집이라고 해서 막 2시간, 3시간 줄 섰다 갔는데 맛이 없으면 그쵸. 너무 속상하잖아요. 기회비용 또 비싼데. 근데 뷔페에 가면은 중간은 한다.
그쵸.
ETF는 뭐 하나는 맛있겠지. 적어도 여기서 한 50여 가지 중에 한 5가지는 날 만족시키겠지. 그런 마음으로 ETF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ETF를 보니까 개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래요. 이름이 일단 복잡한데 이거 뭐예요?
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ETF 중 두 번째가 바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요. 이게 이 상품이 코스피가 떨어질 때 두 두 배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는 시장의 급등이 지속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고 있는 건데 개인들이 ETF를 많이 샀지만 그 구성은 상승 베팅과 하락 헤지가 섞여 있는 거죠. 코덱스 200보다 선물 인버스 두 배가 앞섰다는 점은 좀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시장의 고점 논란과 조정 우려가 좀 개인 심리에 강하게 자리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영진 님이 ETF가 뭐예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종목 하나만 증시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에 다 담아버리기, 예컨대 반도체 ETF다 하면 반도체 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반도체가 속을 새겨도 B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ETF 가격 자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신 요거는 누가 디자인도 해주고 굴려주니까 요거 운영해주는 증권사에 돈을 좀 내야죠. 그걸 보수. 그래서 총보수가 얼마인지 요거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 앞두고 이제 해외 주식으로 아, 나 오늘 돈 좀 벌었는데 내년에 세금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요거 계산 좀 해보셔야 돼요. 아마 작년에 빅테크로 돈 많이 벌었던 분들 힘차게 팔았다가 올해 5월에 막 세금 내느라 나 힘들었어 이런 분 많으셨을 텐데 시장에서 이런 좀 혼선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해외 주식은 사실 연간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붙거든요.
아, 헷갈린다. 계산 한번 해봐봐요.
네. 예컨대 해외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번 투자자는 별다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만 1,045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 주식을 해서 5천을 벌었다. 250을 빼고 4,750. 여기에 22% 세율.
맞습니다. 네. 국내 주식은 사실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이 한 번에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세금 규모가 사실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처럼 미국의 빅테크나 반도체 주식 상승으로 좀 큰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게 되거나 반대로 구조만 좀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1,045만 원에서 0원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손익통산의 마법인데 사실은 손실 본 거, 수익 본 거 요걸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요 어떻게 하시는지만 짧게 알려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벌었는데 1,5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난 주식이 있다면 이 둘을 같이 한꺼번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계산 대상이 금액이 3,500만 원으로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도 아까 1,045만 원이었는데 715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손실 종목이 좀 애물단지처럼 오래 계좌에 묶여 있었다면 이 시기를 틈타서 정리하면 일석이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장투하실 거면 사팔사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금 내고 또 환율 리스크도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신입사원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무원 10사람이 할 일을 AI 혼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수능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좋은 대학이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또 필요 조건이 될 때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활용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IT업계 이슈 짚어보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일자리의 의미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수험생들은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가신 좋은 학교, 소위 커트라인 높은 학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 아유, 수능 날 이런 소식 들으시면 아유 좀 속상해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가의 인공지능 커닝 논란이 뜨거워요. 연대가 촉발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박사님도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네, 수업하죠. 네.
인공지능 써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럼요. 저는 보통 에세이로 저기 과제물을 받는데요. 항상 인공지능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발 인공지능을 썼으면 잘 써라. 그런데 보면은 인공지능을 쓰신 분들 중에는 잘 쓴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평균 수준 정도나 평균 이하로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썼다는 게 무슨 의미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네. 인공지능이 다 맡겨버리는 거죠.
아, 싹 컨트롤 C,
그렇죠.
컨트롤 V.
미국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쓸 때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평균 밑에 있었던 분들도 평균으로 수렴하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거를 엘리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멍청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향 평준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평균보다 밑에 떠 있던 사람들은 상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 사회적인 에버리지가 그냥 중간에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엘리트들은 나름대로 AI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아는데 이 평균보다 밑에 떠 있는 분들은 AI 결과물들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것을 복불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복붙.
예. 네. 그러니까 복붙이죠.
네. 복불복은 좀 다른 거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붙하고 계신 분들이 에세이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활용을 잘 하셔서 이걸 더 응용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라는 것에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까지 났던 사건은 저는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현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작년부터 나 에세이 전문 교수였는데 나 이직에 사표서 냈다. 이런 분들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면서 지금 대학이 에세이 수업,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수업이 꼭 국어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 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심지어는 물리, 과학, 수학에도 에세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AI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가르칠 마음도 안 나고 가르칠 뭐 그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내신 분도 있고요. 이러다가는 또 가디언 같은 경우 어떤 걸 보도했냐면 이러다가 사람들이 손글씨 쓰는 법도 잊어버릴 거다 이제는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애틀란틱 같은 데서는 외국어를 사람들이 이제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 교육 문제에 대한 불만들과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논문 쓰는데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수단도 있는데 결국은 쓰고 있고 가장 큰 사건 또 한국인이 만든 교민이 학생이 한 건데요. 아마존을 보통 이제 대기업을 미국에서 입사를 하려면 이 온라인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렇죠. 줌 같은 걸로 면접 보죠.
그런데 그 옆에 컴퓨터 노트북 하나 놔두고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변을 생성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회사 입사하지 않고 뭘 증명했냐면은 우리가 만든 솔루션으로 내가 모든 데 다 입사 시험 다 통과했다.
그 자랑한 영상 봤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을 했다. 네. 두 가지 고민이 돼요. 회사에서는 과연 좋아할까? 두 번째는 회사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회사 일을 헤쳐나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인가?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를 홍보를 한 거죠. 사실은 자기 솔루션들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한 건데요. 네. 여러분 교육의 수단이 바뀌면 교육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뭘 준비를 안 했냐면은 AI를 쓴다 안 쓴다의 논쟁으로 지금 이건 1단계 논쟁이고요. 네. AI라는 도구를 우리가 쓰게 될 경우에는 AI의 도구에 기반한 교육 내용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독일에 가서 학부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수학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독일 친구들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미국이나 독일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전자계산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전자계산기를 쓴다는 걸 전제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전자계산기는 공대 전자계산기예요.
우리는 그냥 54 더하기 27 암산으로 외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쓸데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렇죠. 제가 루트 11을 4 곱하기 3 이렇게 2 루트 3 썼다가 반에서 박수 받고 난리 났어요.
천재가 왔다 한국에서.
이런 걸 어떻게 아냐 너는.
우와 천재.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루트 11을 2 루트 3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자계산기를 쓰니까.
왜 그렇게 하지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그렇죠. 다 해주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평균 구하거나 중간 값을 구하거나 1분 1사분기 값을 구하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전자계산기가 해주니까요.
그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다 내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전자계산기가 해주는 도구를 기존 그러니까 고정 값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전자계산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수학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친구나 미국 친구가 수학을 잘한다,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수학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 어디다 써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면 AI를 네. 우리가 활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거나 또는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다라면 AI를 활용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활용된다고 한다면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판 쓰던 교육과 암기하던 교육과 전자계산기 쓰던 교육과 AI를 쓰는 교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이게 한 600명이 듣는 비대면 수업에서 챗GPT로 커닝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사건이 촉발이 된 건데 이 수업 이름이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교양 수업이에요. 챗GPT 배우는 수업에서 챗GPT 쓰면 왜 커닝일까? 이것도 사실 고민 좀 되거든요.
저는 뭐 죄송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교육 담당자분들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요. 네. 여러분 시험을 오픈북으로 계속해서 봤는데 시험을 오픈북으로 봐야죠.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시험 우리식으로 하면 수능시험이죠.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AI를 쓰면서 교육을 했는데 시험 볼 때는 그거 갖고 들어오지 마 그러면은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암산으로 풀어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네. 반드시 도구를 써서 교육을 했으면 시험도 도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금 뭐 각교 대학마다 그 AI 교육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초기인 거고요. 넘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인간은 항상 도구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라는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네.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있는데 자꾸 생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인간은 존재부터 한 번도 뇌가 도구를 쓰지 않고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종교를 무엇을 믿든지 간에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즉 유인원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의 첫 번째 단계가 호모 하비리스인 건데
네.
그것이 도구를 쓴 인간이라는 거고요.
아 도구의 인간은 저희도 알아요. 그렇죠.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 2만 네. 년 전부터 콩고 레퍼블릭 콩고에서는요. 콩고 공화국에서는요. 어부들이 도구를 써가지고 오늘 물고기 잡은 걸 계산을 하는 방법의 도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쓰지 않고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와 함께 우리의 교육 내용이 계속 진화해 왔는데 한국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AI 교육을 기치를 내걸었고 AI 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학교나 지금 교육부가 게으르다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형님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직을 잘 모르시니까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쓰면은 베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 하지만 그러면 출제자부터 학습이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학생들만 비난 아니 계속 수업 시간 내에서는 챗GPT에 대한 강의를 했으면 어떻게 챗GPT를 안 써요? 챗GPT를 계속 쓰는 거고 조별과제 서울대는 조별과제잖아요.
네.
조별과제에 왜 챗GPT를 안 써요? 챗GPT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상의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챗GPT를 활용한 교육 내용이 없다 보니 하지만 그렇다고 안 쓰게 할 수는 없으니 활용해라 그래놓고는 과제를 제출했는데 활용했다고 지금 뭐라 그런 거잖아요. 제 보기엔 죄송한데 이건 교육자가 게으른 거예요.
이게 아마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네. 이게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활용 안 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규정상 어긋난다 이렇게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가 강의명이 들어있는데 강의에서 가르친 대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0점 처리 혹은 자수 안 하면 정확 이게 맞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실 논쟁이 해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 나라마다 다르지만요.
네.
전미 수학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건지 말 건지.
오.
그때 관련돼서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리고 논문들도 각쪽 찬반 여론들의 논문들이 이것이 학생들에게 좋다 나쁘다 하면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모멘텀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근소한 표차로 그 전자계산기 도입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하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수학적 두뇌가 퇴화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논문들도 쏟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논쟁은 거칠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또는 한 해 만에 결정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반 의견이 아직까지 갈리는 상황이고 이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대에서 공학수학 풀 때 계산기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풀어야지 하면은 이거 자체가 아니라 요거 가지고 뭘 만들려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건데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럼 계산기 잘 쓰는 애만 유리한 거 아니야? 엄청 좋은 계산기, 슈퍼 계산기 있는 애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게 역사적인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네. 아마 신문에 야 우리 그때 그런 거 가지고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세상, 직업, 교육의 방식, 정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 며칠 전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 샤오펑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2세대 모델을 공개했는데 아, 저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발바닥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평발이 네. 아니고 네. 아치가 정확히 있는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있었던 영상을 보면 걸을 때 보면은 이건 로봇이구나. 우리 로봇 춤추는 것처럼 걷잖아요. 그렇게 걸었고 다른 로봇들도 뭐 달리게 하고 권투하고 해도 저건 로봇이구나. 왜냐하면 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네. 누가 봐도 인간과 같고 또 일부러 또 인간스럽게 하려고 외부 피부에도 합성 피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처럼 보이게 하고 또 여성을 또 선택해서 여성의 어떤 몸매의 윤곽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로봇이 인간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를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아이언2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중국이 여기까지 왔는가 저 혹시 원격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또 테슬라도 이번에 11월 6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 때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가결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로봇과 함께 춤을 췄죠. 근데 춤추는 모습이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지만 케이블 연결되어 있지 않다. 혼자 추는 건데 너무나도 인간처럼 춤을 췄고 부드러웠거든. 네. 관절관절이 부드러워서 이제 2026년 되면은 인간의 행동하고 거의 유사한 행동으로 작업하는 로봇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 같은 거 쥐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손의 발달이라는 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손을 쥐는 모습인데 이거를 보통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도는 27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가 22도까지 가고 또는 23도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아이언2 샤오펑이 22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만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연계하면서 또 밝혔던 건 뭐냐면 유연하게 했더니 손가락에 힘이 없다.
아.
그래서 무거운 걸 들면 발열이 생긴다. 공 가볍고요. 테슬라도 저기 다이너 클럽에서 보면 팝콘 들고 있고요. 네. 쓰레받기도 되게 가벼운 거 들고 있고 여러분 그 보시면
계란 들고.
네, 계란 맞아요. 들고 이건 뭐냐면요. 유연해지는 대신에 아직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내년에 만들어진 건 힘도 강화시키겠다.
이게 악력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죠. 인간의 손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딱 잤을 때 감각이 있어서 무거운 거 있으면 우리 힘 확 주고.
아 그렇죠. 우리 악수할 때도 감정에 네. 따라 꽉 쥐었다가 그렇죠. 살짝 쥐었다가.
그렇죠. 달걀도나 계란이라는 것들도 그것에 유연하게 조심스럽게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인간 손이기 때문에 이 유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조절도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 힘 조절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그것도 내년도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공개돼봐야 알겠지만은 네. 장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도 달려가고 있는데 원엑스 테크놀로지에서는 내년에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70만, 네.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요게 네. 된다는 건데 그렇죠. 집에 와서 가사 도우미 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궁극적으로 인간은 원하죠. 그 공장에서 일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예를 들면 인간이 과거부터 아주 나쁜 행동을 했던 게 하인을 뒀었잖아요. 노예를 두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로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비윤리적으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로봇에게 시키는 거고 로봇이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리고 환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노인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궁극의 목적에서 휴머노이드가 가정으로 갈 경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11월 6일에 얘기했던 것이 전 세계의 인구가 40억이면 집집마다 두 대에서 세 대를 평균적으로 놓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80억, 90억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에서는 이런 부분 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습니다. 뭐 원격 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웨터를 접는데 2분이 걸리거든요. 그 네오가.
아, 2분이요? 네.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 뭐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전후에야 의미 있는 집에서 정말로 차끓여오고 설거지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집에서 뭐 식물에게 물 주는 것도 있지만 저거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아, 여러... 고양이 절대 지켜.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그럼 저도 죽으려고 하는데 로봇도 죽으려고 하다 둘이 부닥쳐요.
아, 그럼 머리 헤딩.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죠. 이런 네. 판단력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만 그것을 줍는 잘 줍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하지 못하게 나왔을 아. 경우에 여기에 반응하면서 인간을 안 다치게 하는 거.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작업의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걸 이탈하게 되면 공장에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 인간의 행동은 정말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자체거든요.
거기다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이거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죠.
근데 로봇이 가장 못하는 것이 예측하는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에 대한 대응이에요.
어, 그럼 당분간 콜플레이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외야수끼리 서로 아야 하고 부딪힐까봐 내가 잡는다고 콜플레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인간은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아, 안 죽을래도 확 주워버린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해줘.
그렇죠. 자동차 네. 운전도 뭐냐면 좌회전 깜빡이 있고 우회전하는 사람이나 우회전 깜빡이 있다가 좌회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있죠.
이런 것을 자율주행이 감지를 하는 것에 대응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돌발 대응.
즉 인간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공장이 들어간 이유는 먼저 예측 규칙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 같고 특히 다른 무엇보다 아마 오랫동안 간병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못 움직이면 네. 사람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무게도 엄청나고요.
24시간 케어를 해야 네. 되고 이런 데부터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태종님이 아 스웨터 하나 개는데 2분 걸리면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끌로 이런 데 취업하기 좀 어렵죠. 네. 자, 근데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업그레이드 하는데 열을 내고 있어요. 젠슨 황도 올해 내내 피지컬 AI 강조하고 발표할 때도 좌우에 로봇 쫙 세워놓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보급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한 3조 원 되는데 이게 남들 비해서 넉넉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상용화로 가고 있잖아요. 네. 국내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국내 상용화 시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시제품을 뭐 보여줄 거라고 봐요. 지금은 8만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진 게 뭐냐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언2는 막 사람처럼 걷고 있고 막 옵티머스 춤추고 있고 내년에는 네. 더 뭐 손도 뭐 유연하기도 하고 힘도 세지는데
아, 뭐
거기다가 막 전선줄 막 연결한 로봇 이렇게 보여줬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히려 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항상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도 테슬라의 FSD를 보다가 현대에서 청계천에 달리는 자율주행 차 보면 우리는 언제 쫓아가지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경쟁 후발 업체들도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기대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저는 목표를 못 들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2023년에 국가 정책을 조금 더 먼저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3,500만 대를 공장에 투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2035년이나 늦춰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매년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30년까지 3,500만 대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도 끝났고 그냥 현장에 바로 투입하면 된다 이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 로봇 3단입니다.
3단.
아직 반도체 3단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없지만 로봇 3단이 없어요.
반도체 3단인 용인 클러스트도 지금 터파기 공사를 네. 시작을 했나 말았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중국도 로봇 3단이 여러 군데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습니다. 덴마크에. 그래서 로봇 3단들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로봇 3단은 뭘로 하냐면 자동차 벤더들이 로봇 부품업체로 전환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여기에서 부품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전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는 것에서 지금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옵티머스나 아까 말했던 네오도 원익스 뭐 테크놀로지도 80%의 부품이 중국산이에요.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이뤄져서 네. 희토류나 자석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로봇이 생산 중단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국에게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팔아 이럴 일이 없으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우리가 네. 미국하고의 뭐 전쟁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미국 또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분 전 세계 자석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자석이 안 들어간 배터리는 없습니다. 모터는 없습니다.
네.
EV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로봇에서 아까 말했던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이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전선 따발 그게 네. 뭐라고 와이어링 하니스가 중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네.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멈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독일에 있는 자동차 생산이 멈췄던 이유도 대단히 고성능 반도체가 아니에요. 저사양 반도체인데도 그거를 다 중국에다 아웃소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후진할 때 띠띠띠띠 소리 나게 하는 그런 반도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네. 지금 안 들어오니까 생산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서 우리가 완성품은 뒤질 수도 있어도 전 세계 밸류체인 이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한국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큰 시야로 바라보면서 네. 로봇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일단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쫓아가야겠네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은숙님이 소장님 AI는 이용하는 사람 수준에 맞춘다는데 맞나요? 맞죠. 질문이 좋아야 고급지고 쓸만한 답변이 나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좀 알아 요 티내는 거 말고 듣고 싶은 사람이 뭘 궁금해할까 요 생각하면서 끌어낼 수 있어야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